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예은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하담비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네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네팔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나눠드리면서 네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네팔 정부의 무능력함과 또 부정부패한 거 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일어나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던 소식까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팔은 중국과 인도라는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대한 두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나라의 영향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인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에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팔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네팔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정치하지 않고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팔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멋진 관광지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가능성이 참 많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한 번도 꽃피워보지 못한 네팔 사람들과 그런 실패감이 대를 이어 전해질 때 네팔의 젊은이들은 또한 자기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외국에 나가서 일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어엿이 일어나 우뚝 솟아나듯이 발전을 이룩한 것 같이 중국과 인도의 견제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잘 이용해서 나라의 발전을 이뤘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 보니 남조선이 이렇게 작은 영토에 또 많지 않은 인구수로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이 과연 남조선 사람들이 잘해서일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특별한 복을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팔의 젊은 세대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통계를 보니 네팔에서 하루 평균 2,300명에서 3,000명의 네팔 청년들이 매일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약 84만 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치는 매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매년 네팔 전체 경제의 약 30%가 이렇게 해외에서 일해서 고국으로 송금해주는 재정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서 일한 것으로 온 나라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그나마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되는 네팔 청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이고요. 해외에 못 나가고 네팔에 남겨진 청년들 중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팔 내 대다수의 청년들은 할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기 힘든 네팔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 단순히 돈만 벌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네팔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훗날에 네팔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요. 항상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화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해 몸을 던져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팔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그렇게 해외로 떠나는 네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지역은 중동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동남아,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향하는 나라가 바로 남조선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네팔 청년들이 남조선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선택된 청년들만 남조선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소식들을 듣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는 게 그렇게라도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네팔 청년들의 열정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소망을 찾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바라본다면 네팔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팔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네팔의 경제난과 또 청년층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네팔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단비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읽으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가을에 티벳 라싸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네팔에 있는 저희 선교 공동체 네팔인 사역자들과 함께 가려고 준비해왔는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결국 저 혼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005년 전도여행을 방문했던 이후 20년 만에 라싸 공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싸 공항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이곳이 정말 라싸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발달된 중국의 어느 한 도시를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현지인 사역자와 같이 가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도전으로 인해 결국 혼자서 6박 7일의 일정으로 라싸에 도착했어요. 6박 7일 여행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고 라싸에서는 12명, 그리고 지방으로의 일정에서 6명이 함께 하는 단체 여행이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5시까지는 안내자와 함께 해야만 했기에 저는 아침과 저녁 2시간을 떼어 현지인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싸와 시가체, 강제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여행하며 저는 가능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그곳에서 짧은 기간을 지내며 느낀 것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더라고요. 20년 전에는 우리끼리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었고 현지인의 집에 가서 교제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내자와 운전기사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외에 현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통제된 환경과 제한된 자유 속에서 저는 그곳에 있는 믿음의 티벳족 자녀들, 해외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티벳족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티벳족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훈련하여 그들이 자신의 종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꿈을 더 새롭게 하고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싸의 에베레스트 지역에서 육로로 네팔로 돌아오는 길에 눈과 비로 어려운 여행길 안에서도 친히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로 헌금으로 제가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중국 티벳 땅을 여행하고 온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중국 티벳을 넘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그 근처 중국 운남에서 살았었습니다. 바로 지척을 두고도 같은 중국이라고 해도 티벳은 점검을 많이 받아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통행할 수 있는 땅입니다.
티벳 땅이 이처럼 꽁꽁 둘러싸여 있는 듯 폐쇄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건 티베트인들이 오랫동안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기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티베트 불교라는 사상적으로 깊고 강력한 세계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중국 본토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티벳은 매우 높은 히말라야 산맥 자락 4,500m 위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다른 나라였지만 근대에 와서 중국 정부의 영토가 된 티벳 땅을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자국 영토로 유지하고 싶을 것이지만 그 살기 어려운 고지에 사는 티베트인들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꿈이군요. 그런 티베트인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중국에 두기 위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무엇이 티벳을 그토록 신비롭고 독특하게 만들고 있을까? 과연 티벳에서 발전된 티벳 불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해 주신 대로 티벳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곳입니다. 전 세계의 점령 술사들이나 신비주의자, 자연주의자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지리적으로 티벳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라 하겠고요. 그리고 그 고산지대에서 발원한 유명한 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상해까지 흐르는 양쯔강이 티벳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파키스탄과 인도로 흐르는 인더스강, 인도 동부를 지나 방글라데시로 흐르는 브라마프르트강, 동남아시아로 흐르는 메콩강도 모두 티벳에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점이 많네요. 뭔가 신성해 보이기는 합니다.
티벳 불교의 오랜 가르침을 받은 티베트인들의 신앙은 정말 독특한데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인생을 무한하게 반복되는 윤회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주어진 생은 영화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는 여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을 나그네처럼 살며 세상살이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영생의 개념과 비슷하기도 하네요.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믿는 반면에 그들은 빙빙 돌아 반복되는 윤회를 믿고 있는 것이네요.
네, 티베트인들은 수만 번의 윤회 가운데 지금의 인생은 짧은 한 조각일 뿐이므로 당장 부와 명예를 쌓는 것보다는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기 위해 고행을 통해 정신을 훈련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왕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고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티베트인들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전생에 한 번쯤은 나의 어머니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가에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의문이 듭니다. 모든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티베트인들은 고기를 먹더라도 정해진 곳에서 도축해진 고기만 먹어야 하며 고기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것이므로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가지고 먹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희생으로 약과 같은 고기를 먹었으니 그만큼 자비를 베풀며 살고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지만 그 자연을 인간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티벳 불교의 세계관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하단비 선교사님이 이번에 방문하신 라싸는 그 티벳의 수도 같은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티벳 불교의 상징 같은 포탈라궁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그 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선교사님 편지에서도 써 있는 것처럼 이제는 자유롭게 그 궁에 가까이 갈 수도 없게 되었군요.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해외에 나와 있는 티베트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들이 더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단비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티베트인들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은 중국 티벳 땅이 외부인들에게 닫혀진 땅이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하신 가운데 티벳에서 나와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청년들과의 만남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팔에 세워진 선교 공동체와 선교사님에게 티벳 청년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의 놀라운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해 보이는 포텔라궁을 중심으로 형성된 티벳 불교의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들이 티벳인들의 마음속에서 눈녹듯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편만이 전해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단비 선교사님을 사용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교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은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늦가을에 저희 가테킴 교회에서 연휴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티베트 국경 지역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각자 책임을 맡아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말씀과 식사 그리고 휴식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피로 믿음 안에서 가족되었음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를 기억하고 섬기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저와 방을 같이 썼던 텐진과 저녁 늦게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녀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직 한 분이신 그분만을 그녀가 영접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았어요. 이 수련회의 모든 재정을 외국에 있는 티자매 YG가 헌금해 주어서 더 귀했어요. 11월 중순부터 남조선에 일하러 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이 시험은 2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그 후에는 기능시험을 치른 후 최종 합격자가 발표돼요. 이번 시험에 우리 학원 학생 20여 명이 응시하여 시험을 보고 있으나 이미 합격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했고 이번 시험에 합격해도 2년 후에야 남조선에 가는 수속이 진행된다는 것, 유학생으로 남조선에 가는 쉬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네팔에서 조선어를 배우자고 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어 학원들이 학생이 모집되지 않아 사실상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도 이번에 새 과정을 열었는데 겨우 7명의 학생이 등록했어요. 보통 20명 정도가 와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을 더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선교사님이 이끌고 있는 가테킴 교회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닮은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밖으로 지경을 넓혀주셔서 티베트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조선어 학원에 네팔 청년들이 많이 등록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왜 중동보다 남조선에 가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일단 한 달에 중동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5배 이상을 더 많은 돈을 남조선에서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네요. 남조선으로 가기 위해 조선어 시험을 준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2년이 넘게 남조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네팔 청년들이 남조선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꽤나 어려운 조선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남조선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인력들을 어학시험에서 통과한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취업거주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렵지만 가장 확실하게 외국에 나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번째 방법이 생겼습니다. 남조선의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들의 유학 거주 중 발급 기준을 엄청 낮춰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 청년들은 경쟁률도 높고 어려운 조선어 시험을 봐야 하는 취업 거주증 대신에 돈만 준비하면 내주는 유학생 거주증을 받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유학생 거주증을 받게 되면 어려운 조선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일단 남조선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군요.
네, 하지만 남조선 대학교 유학 기준이 낮아졌다고 해도 그 유학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큰 돈을 빚져져서 남조선의 유학생으로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몰래 일하거나 새벽에 건설 현장에 나가서 불법 취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팔 청년들이 남조선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결국 돈을 모으는 것이겠군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남조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와 기독교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팔인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낯선 타국에 와서 일하고 돈 버느라 고생하는 네팔 사람들이 남조선에서 지내는 동안 서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데요. 그런 모임들이 곳곳에 더 많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통계를 보니 현재 남조선에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네팔 노동자는 약 7만 명인데요. 2024년에만 1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겠죠?
아, 정말 많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남조선 교회들이 우리 곁으로 찾아온 네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섬긴다면 큰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하단비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조선어 학원에도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도 알게 될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은 수많은 네팔 청년들을 깨울 수 있는 다양한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어찌 보면 절망적인 네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의 고난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이야말로 진정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돈이나 능력같이 사람의 손에 들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은 흔들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반석 위에 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눴던 네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팔 청년들이여. 분주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분에게서 여러분의 소망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은자매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가테킴 교회 그리고 네팔 청년들을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네팔 땅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곳으로 하단비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네팔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통로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섬기는 카테킴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네팔 땅을 겸손히 섬기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나라가 어지럽고 이기적인 지도자들이 가득한 네팔 땅의 네팔 땅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특히나 젊은 청년들의 눈에는 어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정치가 회복되고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왕이신 하나님, 네팔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네팔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그 땅의 젊은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역사상 네팔은 단 한 번도 발전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세상을 향하여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실패감과 억눌린 마음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땅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분은 오늘 선교지 소식들을 나누면서 혹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나눔을 통해서 선교는 문이 닫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멀리 가야만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두신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막혀 보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조용히 길을 열어가시고 계심을 더 믿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려 애쓰기보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나눔은 저에게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걸어가라는 부드러운 초대처럼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타락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왕을 원했고 수많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티벳, 네팔, 수많은 그 다스림들은 완벽하지가 않고 항상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만 그 모든 땅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귀한 나눔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촌선에 계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돌보고 있으십니다. 북촌선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분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에서 사랑을 담아 소니아가 편지합니다.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인 북조선 성도 여러분,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에스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힘을 얻었던 말씀이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셀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며 환난의 날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릇 주의 종들의 주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깊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인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방패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들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오직 주의 나라 주권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던 선조들의 신앙을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신들을 사랑하기에 급급하고 세상의 왕을 달라 외치며 세상의 통치 속에 눈이 어두워져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조선 땅은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교회는 박해 가운데 점점 이름조차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던 이 땅은 유일한 분단 국가의 독재 국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주의 찬양으로 가득했던 이 조선 땅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찬양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참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과 이 나라의 부패한 심령들 새 영으로 맑은 물로 씻어주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벨론 땅에서 고국 땅을 향해 부르짖었던 느헤미야의 그 탄식의 기도가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속히 사랑하는 이 조선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알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기도함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저희들의 기도와 순종이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설교하시는 아론 목사님께 하늘의 문을 열어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조선 땅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아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에스겔에서 유명한 환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주변을 소생시키는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의 환상은 모두 소망과 희망을 말하는 환상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과 소망의 근원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을 배워줍니다. 에스겔의 이런 희망과 소망의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에 좌절과 절망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대단히 자부심이 컸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겠다 하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므로 무참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스스로를 대단하다 여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우리가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매우 불안해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가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환상에 나온 마른 뼈는 완벽할 정도로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 스스로 생각해 봐도 아무 소망도 없고 끝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선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한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배워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끊어내는 분이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다시 회복되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후에는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말합니다. 직업인 세리와 부자라는 말로 그의 인물됨을 소개할 만큼 삭개오는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민족의 변절자로 여겨졌고 또한 세금을 착복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범죄자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세리장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며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난할 만한 사람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의 질책의 말씀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너의 잘못을 너가 잘 알지 않느냐? 넌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기대했거나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향한 따뜻한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이들이 왜 죽었고 왜 뼈가 마르도록 버려졌는지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회복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한 죄인인 삭개온에게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잘못을 얘기하시기보단 그의 내면의 상처를 품어주는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사건 후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두고 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은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막아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져달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랬던 게 없습니다. 그런데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사람된 도리로 스승인 예수님의 마지막에는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 철저한 죽음 가운데, 그 괴로운 시간 가운데 제자들이 옆에 있기만 해줬어도 예수님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배신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삭개오 때와 마찬가지로 왜 그때 나를 저주했는지, 왜 배신했는지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회복의 말씀만 하심으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스스로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죄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했다면 아무 말 없이 새 힘을 얻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죄악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현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저렇게 된 줄 아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죄를 져서 저리 된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질문의 의도는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마른 뼈인 저들을 회복시키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질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무언가 쓸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이나 믿음의 정도가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반드시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건 우리 의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당신의 자녀를 빼앗기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를 탈락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든 그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잠시 퇴보하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믿음을 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나를 지키셨고, 하늘 끝에 가도,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곳에 가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하나님의 끝없는 붙드심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선택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붙드심을 분명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조금씩 커지며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비유에서는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가 옥토, 가시밭, 길가, 돌밭에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생각해보면 씨 뿌리는 자가 옥토에만 뿌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길가든 가시밭이든 어디든 씨를 뿌린다라는 게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나 가시밭이나 길가로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밭이 때로는 길가가 됐다가 어느 날은 옥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만, 씨를 받아야만 언젠간 옥토가 됐을 때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 언젠가는 씨가 심겨져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또는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일상의 삶이 바쁘시더라도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수시로 묵상하면서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아론 목사님과 저희 북조선연합교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론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조선에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빼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도 그렇게 살빼기 운동, 다이어트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날 때는 40kg였는데 여기 와서 80kg가 넘어가다 보니까 살빼기 운동에 저도 동참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오히려 살찌는 것이 소망이고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져서 어쩌면 말씀을 가장 많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저희 고향 땅. 반면 여기에는 말씀은 충분하지만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다 보니까 살은 찌어져가고 눈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엘리 제사장이 남조선의 모습에 많은 교회들이 또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바로 된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먹었다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제대로 된 말씀만을 채워놓으면서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남조선을 위해서 여기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된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사랑하는 저희 고향 땅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라도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들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 생명을 얻고 그 땅에 생명의 힘이 넘쳐났던 것처럼 저희 고향 땅에도 그런 회복의 때가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론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가진 것이 적어서 이 물질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날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